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둔감하여져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계명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불신자들의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십계명을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 그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십계명을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에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죠. 그리고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가 율법 없이 살아가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 천사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무율법주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이 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아주 이상한 회개망측한 그런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무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계명과 2계명인데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중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칫 이 10계명을 설교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지루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반복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1계명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계명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계명에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모든 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아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한 결과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종속적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생각할 때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적극적인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그 완성,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지식도 또 우리 체험도 모든 은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얼마나 가볍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 예배가 자리매김하고 예배가 차지해야 되는 그 위치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해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예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 외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앞에 내 면전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efore my face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정복하면 그 신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 이렇게 쭉 놓고 같이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다 두죠?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TV 같은 데 보면 신들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모든 신들을 갖다 놓고 같이 경배하면 그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 또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시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계명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때에 일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오늘날은 공적인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참 드물죠. 여러분 교회사들을 읽어보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예배들이 많이 있었음을 아는데 오늘날은 이 공적인 예배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체험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공적인 예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면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인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나와서 함께 공적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예배에 그 충만한 기쁨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제 강단도 이제 막 그 점점 크리스탈로 바꾸고 강단이 아니라 이제 막 무대로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지루하니까 그 시간들은 막 줄여서 15분 뭐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른 시간들은 뭐 찬양팀이라든지 무슨 뭐 가수들을 앞에다 놓고 음악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설교 전에 무슨 연극도 하고 다른 모든 것들로 왜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참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한다. 그럼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앉으셔서 이제 목사의 설교를 점수 매기죠. 아, 오늘 이 목사가 나에게 좀 터치, 나에게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설교를 했어. 70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왜 목사는 이렇게 은혜가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지루하고 무료하고 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이렇게 떼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참 그 비극의 연속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원인이 비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 또 그 교회에 목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거기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이 참된 교회의 표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삼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찬의 시행,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집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 간판을 걸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한 성찬의 시행도 없고 그리고 권증을 시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라고 써 있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일계명과 이계명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계명의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이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된 그 오류들은 바로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에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뭐 바울 상도 있고 아니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울 앞에서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 상도 만들어 놓는 게 자기들의 그 신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교회는 뭐 지금 굉장히 심플한데 성당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색유리로 막 성화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태양이 딱 비치면 그 빛이 그냥 쫙 들어와서 뭔가 좀 엄숙한 그런 경건한 분위기들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예수님 그림도 그려놓고 또 예수님 그 머리 그쪽에 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놔서 거기에 태양이 비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그 은혜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탁 토라져 버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 때 되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감정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서 그것이 마치 종교의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 우상을 금해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뭐 기독교와 매우 유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명백히 금하고 범하고 있는 그와 같은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무슨 뭐 관상기도라, 천주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주기도문을 뭐 100번 외우면 무슨 은혜가 된다.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무슨 주술처럼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신비하고 희한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 행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그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문을 여는 그 시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 1계명과 그 2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의 가장 중심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의 실패는 바로 개인적인 그 예배가 없는 삶, 또 가정에서의 그 예배가 없는 그 삶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가 예배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에서 성공하고 가정의 예배에서 성공하고 공적인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계명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나에게 도움이 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그런 죄악을 범하는 길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